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사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난 10여 년간 진행해온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관한 조사를 오늘 공식 마무리합니다.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앞서 지난 7월 이란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오늘까지 이란의 핵 의혹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그동안 이란이 핵시설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해당 조사가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앞서 이달 초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 기폭장치 개발을 위한 활동을 했지만 주로 2003년 이전의 일이었던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또 그 같은 활동이 과학적 연구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오늘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방문 중 오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국제 시리아 지원단체 회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정치적 해결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는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민스크 평화협정의 완전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휴전과 중화기 철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외무장관들과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터키 현지 미군 지휘관들과 관리들에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를 위한 새로운 전술 개발을 당부하는 한편 연합군 소속 국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터키 정부에 시리아와의 국경 통제를 강화해 해외 전사들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터키군이 ISIL과의 공중과 지상전에서 적절히 참여해 주길 원하고 있다고 카터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번 터키 방문 중 연합군 대표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은 ISIL에 대한 공습과 감시 활동을 위해 터키가 인질릴릭 공군기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해군은 올해 남중국해 해역의 중국 인공섬 부근에서 항해 자유 순찰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 사령관들은 이달 초쯤 남중국해 내 중국 인공섬 부근 12해리 이내에서 추가로 항해 자유 작전을 벌이길 희망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나 미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의 싸움에 집중하는 시점에 그 같은 활동이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고 익명의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한 관리는 미 해군의 다음 순찰이 내년 1월에 이뤄질 것 같다며 이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해선에 대한 두 번째 직접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은 주요 해상 무역로로는 국제 수역으로 취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10월 구축함 라센호를 이용해 이른바 항해의 자유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한편 중국 해군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여러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 국제 테러에 맞서 싸울 새로운 이슬람 군사 동맹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영 사우디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새 이슬람 군사 동맹은 34개 나라로 구성되며 군사 작전 조율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작전 본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군사 동맹에는 요르단과 바레인,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등 미국이 주도하는 공습 참여국들 외에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여러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3인 가구당 연소득 4만 2천에서 12만 6천 달러까지의 중산층 인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인구의 5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청입니다. 모란봉악단의 중국 공연 취소는 김정은 숭배 일색인 내용 탓으로 보인다고 한국 국정원이 분석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북한의 국민 총소득은 약 290억 달러로 한국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고 황해도는 오전에 한때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취소된 주된 이유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숭배로 일관한 공연 내용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 모란봉악단이 최근 중국에서 공연을 하려다가 돌연 취소한 이유가 공연 내용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4일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한 보고에서 모란봉악단의 공연 내용이 지나치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숭배 일색인데 대한 양측의 갈등 때문으로 추정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보고에서 모란봉악단이 리허설에서 보여준 이런 공연 내용 때문에 중국 측이 관람자들의 격을 낮추었고 이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공연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의 최근 수소폭탄 보유 발언이 공연 불발의 원인이라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앞으로 북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15일 정례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과 북한 간의 여러 가지 그 협력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것을 면밀히 그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이번 사건을 놓고 상대방에 대한 불만 표시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업무 관련 소통 문제로 모란봉 악단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해명성 기사 이외에 관련 기사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4일 사설에서 모란봉 악단의 철수가 양국 관계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부정적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공연 취소와 관련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마찰의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온 최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만나 악수하는 사진과 접견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가 이를 삭제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매체들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었던 모란봉 악단 중국 공연과 관련한 홍보 코너와 기사, 사진 등을 일제히 삭제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국가정보원의 추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김 제1위원장의 권위주의 통치 행태의 단면이 외교 무대에서 드러난 예라면서도 그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당대에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김정은이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그중에서 특히 관광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관계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중관계가 지난 방창건 기념열병식에 유인산 상무위원이 갔을 때 그런 해빙 분위기가 깨질 수 있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중 두 나라가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확대될 경우 두 나라 모두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들도 북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배경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는 김정은 정권의 변덕스러운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13일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러운 베이징 공연 취소는 김정은과 그의 정부의 비운독스러움과 비밀스러운 특성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공연 취소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냉랭해진 북중관계의 상황에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김정은 정권이 예측하기 힘든 정부로 잘 알려져 있지만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는 북중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관계는 지난 2011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냉랭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들이 지적하는 김정은 정권의 변덕스러움은 돌발적인 행동과 결정으로 국제 결례를 범했던 과거 사례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했다가 하루 전에 돌연 취소했었습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 70주년 행사 참석을 약속했다가 막판에 불참 의사를 밝혔고 지난 2월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를 초청했다가 사흘 만에 전격 취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와 관련해 북중관계의 해빙을 위해선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인다면서 그동안의 북중관계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냉랭해진 북중관계가 지난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류인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참석하면서 개선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외교 사절과 같은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런 공연 취소로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 이유 찾기에 바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모란봉 악단의 공연이 북중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였지만 갑작스런 공연 중단으로 해빙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정부는 모두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통 문제 때문이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 외엔 모두 추측성 보도만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그러나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과 북중관계 개선 여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다며 이번 공연 취소로 인한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중국 지린성 사회과학원의 장유산 연구원은 이 신문에 모란봉 악단의 외교가 북중관계 진전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과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4일 사설에서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러운 철수가 북중관계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부정적 영향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왔던 최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접견 사진을 삭제했고 북한 관영 매체들은 역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보도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외신들은 모란봉 악단의 취소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한국 국정원의 국회 보고와 연합뉴스를 인용해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텔레그래프 등 일부 영국 언론들은 한국 언론들을 인용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에 분노한 중국 정부가 공연 참석 관리들의 격을 크게 낮췄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공연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 주장에도 공연을 관람할 경우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게무라 도시미츠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는 텔레그래프 신문에 공연 취소는 김정은 제1위원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가 이에 대해 격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 언론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현성월 모란봉 악단 단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과거의 관계가 한국 매체들을 통해 퍼지면서 최고 존엄을 건드린 게 공연 취소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김 씨 가족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3대째 통치하며 수령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조소를 주권, 최고 존엄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취소를 결정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유력신문인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14일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 취소 이유 5가지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수소폭탄 주장을 이유로 공연 참석 관리들의 격을 크게 낮춘 것, 김 제1위원장과 현성월 단장과의 과거 밀월관계 보도로 인한 북한의 최고 존엄 모독, 김 씨 가족을 숭배하는 공연 내용을 낮춰달라는 중국 측 요구에 대한 북한 정권의 반발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골입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에서 한국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한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당국회담에서 북한 측은 인권 문제와 같은 것들은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홍 장관은 남북 당국회담을 다시 제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구체적인 안이나 계획을 정해놓은 건 없다면서도 한국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차근차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의 고문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지난달 17일과 18일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 견해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오직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판단해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이 100건 넘게 유엔에 접수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불법 이민자들과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 직원들이 국경을 넘은 북한 국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해 이들이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농르플루망 원칙을 국내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실시된 중국의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위원회 전문가들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Defectors face torture, arbitrary detention, rape, forced labor, and even death upon return to the country.
위원회 조지 투구시 부위원장은 중국이 강제 송환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구금, 강간, 강제노동, 심지어는 죽음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강제 낙태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 펠리스 기어 부위원장은 중국이 계속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확한 실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유엔사나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상의 이행 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됐습니다. 위원회는 임기 4년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은 매 4년마다 협약 이행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최종 견해에서 제시한 권고 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국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올해 WFP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총 900만 달러로 최대 지원국이 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최근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4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2015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최근 러시아 정부로부터 이 같은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식량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과 6월 말에도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각각 200만 달러와 400만 달러를 기부했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기구가 지난 2013년 7월 새로운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가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미화 1,2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러시아 정부가 올 한 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총 900만 달러로 최대 지원국이 됐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스위스가 593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지원했고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390만 달러, 호주가 230만 달러,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200만 달러와 16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은 올해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8개 도와 남포시 등 9개 행정구역의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목표한 금액은 1억 6,780만 달러지만 지난 9일 현재 모금액은 9,230만 달러로 목표액의 55%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호랑이 서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관련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호랑이 개체수를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 러시아와 북한 정부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인텔파크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아라밀레프 아무르 호랑이 센터 연해주 지역 소장은 14일 러시아 천연자원부와 북한 대표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밀레프 소장은 북한에 호랑이가 있다면 그 수를 세는데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라밀레프 소장은 러시아와 중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무르 호랑이, 즉 시베리아 호랑이가 북한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호랑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리 다르만 세계자연기금 WWF 아무르 지역 소장은 기자들에게 북한 북부 지역은 호랑이 서식을 위한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며 러시아 호랑이 암컷과 새끼 두 마리가 북한으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야생에서 전 세계적으로 남은 숫자가 500마리 정도에 불과한 세계 10대 멸종 위기 동물입니다. 서식지는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 지역, 북한 등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2013년 야생 호랑이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시베리아 호랑이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의 자연 보호 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야생 호랑이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백두산 호랑이를 시베리아 호랑이와 구분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같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베리아 호랑이는 지난 1921년 경상북도에서 사살된 공식 기록을 마지막으로 현재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에서는 1915년에서 1942년 일제강점기 때 호랑이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일제가 해로운 짐승을 없앤다며 호랑이 100여 마리를 사살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백두산, 자강도 와갈봉, 강원도 고산군 추해산 일대의 호랑이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호랑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무기 거래의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여전히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무기와 관련 기술을 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민간기구인 합동국방안보연구소의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은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의 고객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들 외에 비국가 무장단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확산 전문가인 버거 연구원은 해당 국가의 전 현직 당국자와 군부 관리, 북한과 거래한 무기 중개상 등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해외 무기 거래 실태와 고객 명단, 유엔 대북 제재의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버거 연구원을 백성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표적시장, 제재시대의 북한 군사 고객들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북한의 무기 수출 현황을 어떤 경로로 추적하셨나요?
So the book is based on a variety of sources. It's based on declassified information from a number of governments from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기밀 해제된 각국 정부 서류, 유엔 보고서, 기업 정보 자료뿐 아니라 군사 전문 정부 당국자, 전문가, 그리고 북한과 거래한 무기 중개상들을 광범위하게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무기 거래에 직접 관여한 인사들을 찾아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Of course, but as the book demonstrates, the value in having those conversations is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대화가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북한의 군사 역량과 해외 무기 시장 활동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So North Korea has still to this day a very wide range of military customers. It's worth noting that that customer base has declined over time.
북한은 매우 다양한 군사 고객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 그룹이 축소돼 왔습니다. 냉전 시기에만 해도 북한은 전 세계 62개 나라와 그 밖에 비국가 단체에 무기나 관련 부품과 서비스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으니까요. 하지만 2006년 이후 여전히 10수개 나라들이 북한으로부터 그런 물건들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이란, 미얀마,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우간다,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등이 그런 나라들입니다.
나라들마다 수요가 다를 텐데 가령 어떤 무기나 관련 서비스를 북한에서 사들이는 거죠?
North Korea's defense export catalog is pretty broad. It covers a number of categories. So, for example, it is able to
북한이 판매하는 무기 수출 목록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소규모 무기와 탄알부터 탱크, 병력 수송 장갑차처럼 보다 규모가 큰 재래식 무기 체계는 물론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잠수함, 고속 초계정, 심지어 탄도 미사일까지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듯이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부품과 기술 또한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오는 그런 동기와 특수한 상황을 복수의 국가별로 분류가 가능합니까?
Yes, so North Korea has three categories of clients. It has what I call resilient clients.
그렇습니다. 북한의 고객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력적 그룹입니다. 북한과 정치, 군사 관계를 유지하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소외돼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기 공급처를 찾기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제재 체계에 대해 잘 알면서도 이를 어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못한 그룹으로 탄력적 그룹보다 소규모입니다. 다른 곳에서 무기를 구입하기 원하지만 별다른 선택권이 없어서 북한에 기대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가령 에티오피아의 경우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의 무기 생산 기술을 의지했지만 그 이후에도 자체 역량을 갖추지 못해 북한의 기술과 생산 라인을 다시 찾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즉석 그룹이 있는데요. 북한과 특별한 관계가 전혀 없이 두세 차례 단발성으로 무기를 구입한 나라들입니다.
북한이 가장 내세우는 군사용 수출 품목은 뭔가요?
One of North Korea's greatest contemporary advantages in the global defense market is actually its ability to
현재 전 세계 군수시장에서 북한의 최대 강점은 북한과 옛 소련, 중국 등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들이 냉전 시대에 생산한 무기들의 예비 부품을 개선하거나 수리하는 역량입니다. 당시 공산권 국가들이 전 세계에 많은 무기를 확산시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은 예를 들어 1950년대 생산한 탱크 등 과거에 공급한 무기들에 대한 보수나 유지 서비스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기를 여전히 배치하고 있는 북한은 낮은 가격에 관련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유엔의 대북 제재가 그런 영역 역시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There's an ongoing discussion about whether or not the sanctions that have been designed at the UN level
북한은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적용 대상입니다. 2006년 시행돼 2009년 강화된 조치죠. 이에 따라 북한은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거나 관련 면허를 신청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가령 북한이 중국에 가서 대전차 미사일 생산 면허를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북한은 고객들의 수요가 점점 커지는 새 군사 기술을 개발할 수 없고 점차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북한의 확산 위협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재래식 무기 기술에 대한 이 제재만큼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북한이 비국가 단체와도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테러 단체도 포함되어 있나요?
There is some evidence to suggest that North Korea has dealt with non-state groups that some countries define as terrorist organizations.
과거 스리랑카 반군 세력인 타밀엘람 해방 호랑이, 그리고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와 거래한 정황이 있습니다. 하마스가 북한에 대전차 미사일을 구입했다는 위성 사진 판독 결과도 나왔고요. 수년 전 내전이 끝난 스리랑카에는 더 이상 북한의 고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때 북한 선박이 스리랑카 해안에 접근해 현지 반군 세력들에게 무기를 넘겨줬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을 제안하시겠습니까?
The first that I would suggest is to eliminate the small arms exemption.
우선 무기 금수 조치 가운데 총기류를 포함한 소형 무기 거래에 대한 예외 조항을 없애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어떤 무기나 관련 부품, 서비스 등도 팔 수 없게 돼 있지만 소형 무기를 들여올 수는 있습니다. 공급자가 판매 5일 전에 유엔 안보리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 조항이 심각한 허점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군사기술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면 무기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무기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보다 중간 단계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세력에 제재에 더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홍콩, 이집트 등에 신뢰할 만한 현지 조력자를 두고 있는데 이런 연계 세력들에게 유엔 대북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면 북한의 확산 네트워크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국의 합동 국방안보연구소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으로부터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현황과 대북 제재 체계 개선안 등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천왕봉급 차기 상륙함 2번 함인 천자봉함 진수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배수량 4,800톤의 천자봉함은 길이 127m, 폭 19m의 최대 속력은 시속 40km로 승조원은 120여 명입니다. 천자봉함은 완전 무장한 상륙군 300여 명과 고속 상륙정, 전차, 상륙 돌격 장갑차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상륙 기동 헬기 두 대의 이륙과 착륙도 가능합니다. 한명에 차용된 천자봉은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웅산의 한 봉우리로 한국 해군과 해병대 장병이 극기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천자봉 함은 내년 후반기 한국 해군에 인도된 뒤 2017년 3월 작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외에서 수집된 북한 관련 통계 지표를 수록한 자료를 펴냈습니다. 한국통계청은 이 자료에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실상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2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 100명 중 11명 이상이 이동전화, 즉 손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통계청이 북한 관련 통계와 남북한 통계 자료를 함께 수록한 2015년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를 15일 발간했습니다. 발간물엔 북한 이동전화 가입자 수를 비롯해 다양한 남북한 통계와 자연환경, 경제 총량, 남북한 교류 등 14개 부문 131개 통계표가 담겼습니다. 지난해 기준 북한의 인구는 2,466만 2천 명입니다. 한국 인구 5,042만 4천 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북한의 명목 국민 총소득 GNI는 미화로 약 290억 달러, 한국과 비교하면 4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은 1,175달러로 한국의 21분의 1 수준입니다. 경제성장률은 북한이 1%, 한국은 3.3%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무역총액은 76억 달러로 1조 982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의 144분의 1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중국과의 무역이 대부분입니다. 이석기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 무역은 그냥 북중 무역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때는 일본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랬는데 일본은 또 북일 관계가 워낙 나빠지면서 제재를 하면서 아예 없어졌고 그 사이에 중국이 계속 늘어나고 남북 경협이 중단되니까 더 북중 무역이 더 늘어나고 해서 지금은 북중 무역이 한 80, 90% 정도 될 거예요.
아울러 북한의 시멘트 생산량은 667만 5천 톤으로 한국의 7분의 1 규모였고 발전소 비용량은 725만 3천 킬로와트로 한국의 1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쌀 생산량 역시 북한은 215만 6천 톤으로 424만 톤을 생산한 한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도로 총 연장은 2만 6,164km, 한국은 10만 5,673km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계청은 북한의 경제와 사회 실상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매년 주요 통계 지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탈북자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올해도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한 해를 보내는 이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탈북자는 모두 191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낯선 땅에서 말과 일을 배우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가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지역에서 중국 내 탈북자와 북한 고아 구출, 탈북자 정착 지원 활동을 펴고 있는 재미 탈북민연대 조진해 대표도 지금은 아버지처럼 여기는 한 선교사의 도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미국에 정착한 지 10년이 돼가는 지금도 여전히 도움을 받고 있다며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여기 제가 아버지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헌금 모아주시고 그래서 와가지고 모금하고 그러고 가려고.
어엿한 직장인이자 대북단체 대표로 국내외를 다니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외치고 있는 조 대표 역시 탈북자들과 운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국 내 탈북자 20명 구출 계획을 밝혔던 조 대표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북한 주간을 통해서 유엔 행사 국제무대 앞에서 이제 그 북한 인권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저희가 구출 목표를 20명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 구출 그 인원을 저희가 11월 달까지 채웠어요.
조 대표에 따르면 올해 구출한 20명 가운데 3명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17명은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자원봉사자가 늘면서 활동에 탄력을 받았고 무엇보다 후원자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조 대표는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특히 미국 내 탈북자들의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는 분만 벌써 12명이 비즈니스를 열어서 성공적으로 해가고 있고 또 UN에 계시는 그 탈북 인권 그 일을 하시는 UN 대표부 쪽 분이 말씀하시기를 탈북자분들 중에 80%가 텍스버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다른 난민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고 자립심이 강하다고 그래서 I love Korean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본부를 둔 대북인권단체 노체인의 북미지부 헨리송 디렉터도 북한 인권을 위한 미국 내 활동을 활발히 펴고 있습니다. 송 디렉터는 한국 내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토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We did many events, accomplished many things this year in 2015. First of all, we started off.
단체 설립자 정광일 대표를 초청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증언을 들었고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김규민 씨를 초청해 북한 주민의 굶주림을 주제로 한 영화 겨울나비를 상영했습니다. 송 디렉터는 크고 작은 북한 인권 활동을 마련하는 한편 탈북자들의 영어 통역자로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미국 내 탈북자 수양회를 열고 있는 미주 두리하나 선교회는 올해도 30명의 탈북자들에게 2박 3일 동안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 단체 서재진 간사입니다.
저희가 9월 달에 매해 9월 달에 있는 수양회에서 한 30여 분 되시는 탈북자분들을 다 모시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수양회를 했었어요. 생활하시는 게 뭐 다른 이민자와 다름없이 힘드셔서 저희가 모든 숙식을 제공을 하고 비행기 표까지 다 제공을 해드려서 오시는 경우거든요. 저희 예산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너무 많이들 오셔서 이제 의견도 내주시고 그다음에 밤새도록 얘기도 나누시고
서간사는 시카고 지역에서 1대1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탈북자 지원단체 애녹의 지원을 받는 탈북자들에게 생활비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 자녀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인터넷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 시카고 지역 한인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애녹의 홍성환 대표는 올 한 해 11명의 탈북자가 함께 생활하며 공부했고 2명이 새 출발을 위해 떠났으며 1명의 새 식구를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홍 대표는 내년에는 장년층 영어 교육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통 싱글이고 좀 청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나이 있으신 분들이나 가족 있으신 분들을 협조 드리는 데 많이 부족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일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젊기 때문에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의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활동 목적에 따라 올 한 해도 쉼 없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변화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재미 탈북민연대 조진해 대표는 탈북자 구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북한 주민들은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간다며 우려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언론 플레이를 해서 외부 세계에 알리는 것과는 정반대인 상황이 북한에는 이루어져 있었고 두만강 연선이 좀 많이 봉쇄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 수가 없어서 그 안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좀 많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고요. 또 올해 들어서는 좀 마약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생일 파티를 해도 지금은 마약 없으면 파티를 안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아는 분도 세 분도 이제 그 마약 때문에 이제 그 아파서 쓰러졌다고 이제 전화 통화도 이상 안 된다.
조 대표는 북한은 악의 축이라며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협상보다는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 정부를 약화시키고 주민들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채인의 송 디렉터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면서 북한 정권을 경험한 탈북자들이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이 하나 선교회 서재진 간사는 북한 내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없지만 미국 내 탈북자들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사는 동안 스스로 인권을 찾아가고 있다며 의미 있는 변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탈북하신 탈북자분들께서 다 한마디씩 하시고 전체 개인적으로 다 사인을 하셔서 탈북자들의 발언입니다라고 이제 쪽지를 하나 주신 거예요. 미주 두 개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라건대 저희들끼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반마디만 주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다음에 목소리를 내시고 그것이 인권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는 사실은 삶의 그 질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제가 제일 많이 들었고요.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2015년을 정리하면서 올해 이루지 못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다시 짜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확대, 보완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2015년 오늘 한 해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10대 뉴스가 발표됐군요.
그렇습니다. 12월 들어서면서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사회 각 분야에서 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주요 뉴스를 정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도 오늘 10대 뉴스를 발표했는데요. 메르스 공포에 휩싸였던 한국,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기업인과 연루된 국무총리의 낙마, 주한미국 대사 피습과 이산가족 상봉, 남북 당국회담 성사,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이 올 한 해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10대 뉴스에 올라 있었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일반 국민들을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했던 신종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병원 응급실을 통한 무방비 상태의 전염, 또 그 전염력에 거리를 나다니는 사람들이 뜸해질 정도의 공포가 일었었고요. 무려 186명의 환자가 났습니다. 38명이 생명을 잃었고요. 이 메르스는 반년을 훌쩍 넘긴 190여일 만에 한국 사람들을 다시 일상으로 되돌려놓은 그런 무서운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부 병원이 폐쇄됐고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가 많았고요. 찬물이 끼얹어진 관광업계,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 한국 사회 적잖은 피해와 교훈을 남긴 메르스였습니다.
또 주한미국 대사가 피습된 사건도 10대 뉴스에 뽑혔군요.
네, 지난 3월 초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한 조찬 강연회장에서 이 반미 성향의 50대 남성 김기종 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었는데요. 다른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김기종 씨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흉기를 휘둘렀고 이 마크 리퍼트 대사의 오른쪽 얼굴, 왼쪽 팔, 손가락 등에 큰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현직 미국 대사가 주재국에서 피습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그 오랜 동맹이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많았었습니다. 이후 마크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한국 시민들의 그 성원이 이어졌고요. 수술 4시간 후에 한미동맹 진전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구호인 같이 갑시다 이런 표현을 트위터에 올려서 그런 우려를 잠재우게 됐습니다. 김기종 씨는 그 이후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문제도 한국 사회에 그야말로 뜨거운 문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중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가 그 좌편향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졌었습니다. 급기야 정부와 여당이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제의에도 출판사들의 입장 변화가 없었다면서 국가가 직접 역사 교과서 제작에 나서겠다 이런 정책을 밝힌 건데요.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이 보수층의 집계를 노린 색깔 공세다. 친일 독재 미화하려는 시도다. 뭐 이런 주장도 했고요. 또 역사학자에 따른 자유로운 시각과 해석을 막으려는 구시대적 사고다. 정책이다. 뭐 이런 찬반 논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금 집필진이 구성되고 있고요. 앞으로 1년간의 집필 과정을 거쳐 2017년 새 학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 계획인데 집필자 명단과 집필 과정 전체를 비공개로 한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논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쌀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한국 정부가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꺼내들었다는 소식인데 이것을 가축사료로 활용한다는 그런 방침이라죠?
그렇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축사료는 그 수입한 옥수수와 밀 등 곡유를 섞어서 만드는 배합사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쌀을 이 사료 제작 과정에 첨가해서 소비 경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이 쌀을 가축 사료화한다는 것,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10만 톤을 비롯해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묵은 쌀 총 30만 톤을 소나 돼지의 사료로 활용한다 이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쌀을 가축사료로 한다는 것, 그만큼 남아도는 쌀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보유해도 되는 적정한 쌀 재고량은 70에서 80만 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매해서 보관하고 있는 쌀 재고가 150만 톤에 가깝습니다. 재고가 처리되기 전에 해마다 이 재고량이 쌓여서 보관료만 해도 한국 돈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쌀의 가축 사료화를 더 추진하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사실 그 쌀의 가축 사료화는 과거 몇 차례 또 검토된 사항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사람이 먹는 주식인데 이 쌀을 가축의 먹이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 정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쌀 재고량이 넘치고 있고 쌀값 하락, 소비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가 꺼내든 궁여직책이 바로 쌀의 사료화입니다.
이 밥 한 톨도 귀하게 여겼던 한민족의 정서로 본다면 사람이 먹을 것을 이 가축에게 준다는 것 그렇게 반길 수만은 없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쌀 한 톨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밥 남기면 벌 받는다는 소리 지금 세대들도 듣고 자라고 있는데요. 한반도 북쪽에는 쌀이 절실한 상황인데 남쪽에서는 남아도는 쌀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료화한다는 소식. 사실 전해드리는 것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쌓이고 쌓이는 그 재고쌀이 한 해 보관 비용만 해도 미화로 2억 2,700만 달러가 된답니다. 이런 현실에 지금은 옛날 이야기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쌀 재고가 쌓이는 데에는 이 냉랭한 남북관계도 이유라고 하던데요. 북한으로 지원하던 쌀도 그대로 묵혀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2002년까지는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까지는 연간 최대 40만 톤까지 북한으로 쌀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5.24 조치 이후에 대북 쌀 지원이 끊어졌고요. 또 해외로 원조 보내는 쌀도 있었는데 이 쌀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습니다. 국제기구와의 협의가 항상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한국의 쌀 재고량이 계속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작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작황이 좋아서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국민의 쌀 소비량 계속 줄고 있어서 장기적이면서도 새로운 쌀 소비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쌀 재고량과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찬성 의견도 있고요. 아직도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한국 정부의 이 쌀 사료화 정책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에 이곳 워싱턴 DC에 봄꽃인 벚꽃이 피는 데가 있고요. 뉴욕도 20도가 넘는 이상기온을 보이고 있어서 화제인데 한국도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날이 차지 않아서 활동하기는 참 좋은데 겨울답지 않은 겨울이어서 걱정하는 소리가 더 많습니다.
네.
어제 비가 내린 곳이 좀 있어서 기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보가 있었는데 오늘 서울의 기온도 뭐 10도 가까이 올라서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워싱턴 DC에 벚꽃을 피운 날씨가 한국 충북 영동에 노란 개나리 꽃망울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 모인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고위급 대표들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협약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커다란 재앙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0년 이후 14~15년간 가장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토의 크기 또는 국력과 관계없이 지구 온난화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요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지구 온난화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에 비해 40% 수준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미국은 오는 2025년까지 탄소 배출을 2005년 수준의 26~28%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탄소 배출량이 2030년에 최고치가 될 전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각국의 탄소 배출 이행을 감시할 기구 설립과 개발도상 국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토드스턴 기후변화 특사는 문제의 핵심은 고탄소 배출 에너지 기반을 저탄소 배출 에너지 기반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우리가 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국제경제는 더 성장했지만 탄소 배출은 늘지 않았다며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는 더 이상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다며 기후변화를 막는 것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끗한 공기와 음식, 물을 위해 단기적인 이익을 뒤로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결코 늦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이민.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생각이 돼요. 또 이렇게 살아서는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사리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는 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